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B-1B 전략 폭격기가 내일 한반도에 출동합니다. 주한미군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미군 전략 폭격기 전개가 내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오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B-1B 두 대가 경기도 오산기지 상공에 투입돼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 억제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로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투입해왔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뒤 괌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시리아 내전 중단을 위한 휴전협정이 오늘 일몰시부터 발효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시각부터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전투를 멈춰야 합니다. 시리아군은 또 반군단체 누스라 전선에 대한 공습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 같은 공습이 종종 민간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휴전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선 48시간 한시적인 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휴전은 연장이 가능하며 만일 일주일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그때 누스라 전선이나 ISIL 반군 요원들을 겨냥한 합동작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또 5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에 빠진 알레포 등의 식량과 의료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 남중국해에서 8일간의 합동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공동바다 2016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 수상함과 잠수함, 선상 헬리콥터, 고정익기 등이 동원되며 해병대가 참여한 가운데 수륙 양용 차량들의 실탄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방어와 구조, 잠수함 타격, 그리고 적이 섬을 장악한 상황을 가상한 양측 해병대의 연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장은 러시아의 해킹 능력이 특별하다며 철저한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어제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사이버 분야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매우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려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즉답은 하지 않은 채 미 연방수사국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공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과 첨단 해킹 기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미국이 상당 기간 러시아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러시아 정보당국은 세계 도처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예정된 서부 캘리포니아주 유세를 취소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대변인은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의 후원자들을 만나고 경제관에 연설하려던 이번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본부 측은 클린턴 후보가 오랜 기침으로 진찰을 받은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항생제를 투여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전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체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로니아 주민 수십만 명이 주도인 바르셀로나 등 여러 도시들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탈로니아 경찰은 어제 가두 시위에 약 8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 독립에 반대하고 있는 스페인 중앙정부는 시위 참가자 규모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친독립 성향의 카탈로니아 지방정부는 내년 중반쯤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승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2일 월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전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 새로운 강력한 결의를 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국 정부에 올해 제정된 북한 제재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촘촘하고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1일 한국 KBS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가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안보리 결의 270호에 포함시키려다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보리 결의 270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건 빈틈을 메우는 부분.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이제까지 한번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요소들.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 새로운 강력한 결의를 또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 단장의 언급은 기존 제재 추진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넣고 결의안 270호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빈틈을 메우고 완전히 새로운 제재 요소를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단장은 새로운 북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단장은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의 효과와 관련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전혀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강한 제재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북한도 전략적인 셈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특히 북한과 중국의 무역에 대해 중국도 옹호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유엔의 새로운 결의안에 북중 간 무역 축소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들 방안 가운데는 중국의 원유 수출 금지나 민생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했던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조치는 북핵 문제의 엄중성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안보리 언론 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41조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대북 추가 제재안으로 인도주의 목적 아래 허용되고 있는 석탄 등 광물과 항공유의 수출 금지 조치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기존에 마련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국제사회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270호가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90% of North Korea's trade is with China, and so that's the big issue. I think Chinese have been somewhat ambiguous. They have shut down some things, but they're still trading.
일부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길이 막혔지만 북한의 교역량 90%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고 위성 등으로 관측해 볼 때 여전히 북중 교역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를 확대하는 조치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뒤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항공유 수출 전면 금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중국이 얼마나 이를 이행할지 여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잔우지 대표는 기존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수출이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만 확인되면 회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주의적 혹은 민생 목적 아래 석탄 등 광물의 수출이 자유롭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잔우지 대표는 핵실험 전인 7일에도 2270호 제재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는 문구의 제거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sooner rather than later the UN Security Council would find a way to match its actions.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도 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2270호는 가장 강력했지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국 간 무역 행태를 봤을 때 김정은의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번 2270호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할 당시에 최초에 제안됐던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다시 이제 논의가 될 거예요. 되겠죠.
김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가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중국의 대북한 석유 송출 문제, 북한이 해외에 인력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외화 근절 등의 방안이 추가 제재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생계형 무역을 통해 숨통이 트였던 북중 간 무역 역시 추가 제재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2270호 채택 당시 논의됐지만 최종 결의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리는 2270호를 채택할 당시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과 항공유의 수출 등을 금지했지만 인도주의적 혹은 민생 목적은 예외로 한 바 있습니다. 또 고려항공 역시 해외 공항에서의 급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제재에 의해서 인도주의적 혹은 민생 목적이라는 문구가 제외된다면 북중 교역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현재 중국을 포함한 3개 나라에 취항하는 고려항공도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추가 제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거나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의 해외 공항 입항 금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VOA에 이런 내용을 추가 제재 방안으로 거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가 기존 제재를 더욱 확고히 이행하는 것도 북한을 옥죄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미 충분히 강력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And we need to go after the actual individuals. Go after them. That is to say, not just put them on a list.
유엔 제재와 별개로 국무부와 재무부가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 공조해 돈 세탁과 무기 확산 등에 관여한 북한 기관을 옥죄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단순히 명단에 올리는 데 그치는 대신 일일이 추적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핵실험에 앞선 7일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이나 기관을 추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이 조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금융 제재 강화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내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평양을 출발해 중간 경유지로 베이징에 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차 핵실험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개진하고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대북 추가 제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입니다. 리 외무상이 베이징에 머물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올해 제정된 북한 제재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잇따라 강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대통령은 의회가 올해 초 부여한 제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백악관은 공허한 말만 외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이미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계속된 호전적 행동에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초 의회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서 안타깝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 이행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으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 국영 고려항공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려항공의 경우 사치품과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운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밖에 미국 정부가 유럽과 협력해 자동차, 시계, 술 등 사치품이 북한 특권층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 당국의 노예노동 수출을 막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하는 돈줄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우려되는 추세라며 북한이 아시아와 세계의 무고한 시민들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먼 소부위원장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이지만 북한이라는 비열한 정권에 대항하려는 결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도 행정부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호전적 행동은 반드시 제어돼야 하고 미국은 반드시 제재 이행 수준을 과감하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 예로 중국 기업 제재, 북한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공격에 대항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들과 긴급히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 위협의 시급성을 논의하고 방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가드너 의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과 도발 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비롯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 점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 에브레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 안정을 유지했으며 미국은 모든 재래식 무기와 핵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 류재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미한동맹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정권의 생존수단으로 여기는 김정은 개인이라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에서도 개의치 않으며 참을성도 경험도 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한 뒤 핵무력의 강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이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풍계리 지역에서는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다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의 가지 갱도나 3번 갱도에서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차부터 5차까지는 2번 갱도에서 실시했는데 만약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미 준비가 된 2번 갱도의 일부 가지 갱도나 3번 갱도가 다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2번 갱도에서 여러 갈래의 갱도를 뚫어 2차부터 5차까지 4차례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5차 핵실험 장소는 4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곳에서 400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에서도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당국은 또 북한의 핵무기 연구소가 5차 핵실험 직후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올해 또 다른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직후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입니다.
미국의 가정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또 하나의 갱도에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네 차례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2번 갱도의 여러 갈래의 갱도 중 한 곳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 차례도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3번 갱도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북한이 더 큰 위력의 핵탄두 실험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10킬로톤은 핵무기로서 그리 높은 폭발력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10킬로톤이라는 폭발력은 핵무기로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위력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신종우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이 지난 3월 9일 핵탄두 모형과 설계도 공개를 통해 이미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주장했고 이번 실험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면서 이는 북한이 가진 모든 다종의 탄도미사일에 넣을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이번에 실제 터뜨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함경북도 길주 지역 탈북자들의 신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관련한 일부 학자의 연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이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두만강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환경과 생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왔다며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급박한 실질적 위협이라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에게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지만 해결 방안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 도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다며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3년에서 8개월로 짧아졌다며 핵실험 패턴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 대처해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지도자들은 북핵 규탄하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에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는 데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핵실험 직후에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중국, 러시아 모두 동의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두 야당 지도자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와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시고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유권적 차원의 조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말고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민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요구에 대해서도 안보 사항은 대통령 결정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야당 대표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여야 정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 이미 국회와 소통하고 있는 만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특사를 파견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북한과 대화를 하는 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1시간 55분 동안 진행됐고 회동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사능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오늘 중국 환경보호부를 인용해 9일부터 11일까지 동북변경과 주변 지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인공 방사능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지린과 헤이룽장, 랴오닝, 산둥 등지에서 제2급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환경당국은 구체적으로 37개의 관측소와 2개의 이동 관측 차량을 통한 대기 모니터링 결과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며 또 4개 성 14개의 관측소에서 일부 미량의 방사성을 띤 교질 성분이 검출됐지만 정밀 조사 결과 인공 방사성 핵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은 그동안 4차례 핵실험과 비교했을 때 규모면이나 주기면에서 크게 다른 특징을 보였죠. 북한의 역대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김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처음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의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동쪽 갱도. 석 달 전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와 여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1695를 채택하자 예고대로 핵실험을 강행한 겁니다.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 규모는 3.9에서 4.3이었고 원료는 플루토늄. 하지만 폭발력은 1킬로톤으로 미미했습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폭발력으로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핵폭탄 15킬로톤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 닷새 만인 14일 대북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물자와 물품 교역을 금지하고 화물 검색과 제재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였습니다. 북한은 이후 2년 반여 뒤인 2009년 5월 25일 플루토늄을 이용한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전년인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시키며 잠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지만 그의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다시 벼랑 끝 전술로 돌아간 겁니다. 핵실험 수순은 1차 때와 비슷했습니다. 실험 50일 전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2호를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자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며 핵실험을 강행한 겁니다. 2차 핵실험 장소는 풍계리의 서쪽 갱도. 하지만 폭발 위력은 1차 때보다 강력해진 3에서 4킬로톤. 인공지진도 규모가 4.5에서 4.7로 위력이 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규탄하며 다음 달 12일 대북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1718호에서 언급했던 규탄을 가장 강력한 규탄으로 수위를 올리고 북한의 수출 통제 대상을 모든 무기 관련 물자로 확대하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3년 반 정도가 지난 2013년 2월 12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핵실험을 강행한 겁니다. 장소는 풍계리의 같은 서쪽 갱도였지만 폭발 위력은 6에서 7킬로톤으로 더 커졌고 탐지된 인공지진 규모도 4.9에서 5.1로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특히 3차 핵실험이 이전보다 폭발력이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해 원료가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핵연료를 규명한 제논이 탐지되지 않아 고농축 우라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특히 3차 때도 실험 두 달 전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기존의 방식을 반복하며 핵 운반 능력을 과시하려 애를 썼습니다. 은하 3호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기존의 제재 대상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북결의 2087호를 채택하자 보란듯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다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달인 3월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2094호는 기존보다 금수 조치와 금융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품목과 내용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후 3년이 채 안 된 올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폭발 위력은 6킬로톤 정도, 인공지진 규모는 4.8에서 5.1로 3차 때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4차 실험이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소탄은 원자탄처럼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 반응을 이용해 파괴력이 원자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더 큽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소탄 가능성을 일축했고 한국 정부도 수소폭탄 재료인 삼중수소를 소량 이용한 증폭 핵분열탄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6킬로톤은 수소탄 폭발력에 훨씬 못 미친다며 북한의 수소탄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하지만 4차 핵실험에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앞선 세 차례 핵실험에선 외무성이 핵실험을 예고했었지만 4차 때는 예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핵실험 전 발사해왔던 장거리 로켓 대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응해 기존 대북결의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은 2270호를 3월에 채택하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2년에서 3년 차를 유지했던 핵실험의 주기가 이보다 훨씬 빨라졌고 폭발력은 4차 때보다 2배 정도가 커진 10킬로톤 정도로 한국 국방부는 추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외부 관측통들은 이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주기와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이번엔 어떤 제재 결의를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오는 15일은 한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죠. 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날 빚은 송편은 지역의 탈북 대학생들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은 저희가
오는 15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청 가족관에서 요리쿡 조리쿡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송편 빚기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종로구의 다문화 가족들과 종로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송편을 빚는 행사인데요. 이날 빚은 송편은 지역 내 어르신들과 탈북 대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의 최정아 센터장입니다.
이번 중추절 추석을 맞이해서 마음에 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 송편 만들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맨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컸나 봐요. 마음도 몸도 여러 가지 생각도. 이제는 따뜻한 나눔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송편을 만들어서 종로구 이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300분한테 드실 송편을 전달해드리고 또 새터민 탈북 대학생들이 30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또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에게 송편 전달해드리고요. 또 노인의 집이라고 또 굉장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8분이 살고 계시는 집에도 또 가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이거를 위를 딱딱딱딱 이렇게 꼭꼭 눌러줘야 돼, 이 위를. 모양
이게 쌀이기 때문에. 쑥가루와 치자 등을 넣어 예쁜 색을 낸 반죽에 깨와 콩, 으깬 고구마 등 다양한 소를 넣어 송편을 완성합니다. 종로구의 주부들과 한국어 선생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종로구 다문화 교실의 한국어 지도사인 한은혜 씨도 이번에는 한국어가 아닌 요리 선생님으로 변신했는데요. 송편을 빚기 전에 미리 다문화 가정 주부들과 추석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다문화 기초반하고 1단계 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어.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들 인솔하고 왔어요. 그 한가위, 8월 한가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네. 한국의 전통 음식이니까 이제 예쁘게 빚어서 먹는다고 얘기했죠. 지금 빚는데 보니까 뭐 잘 모르니까 이제 좀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겠죠?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8월 한가위라는 우리나라 전통인데 그때가 모든 햇곡식이 나오고 햇음식을 만들어서 햇살로 사실은 송편을 빚어가지고 나눠 먹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죠.
종로구에서는 매 명절마다 다문화 여성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명절맞이 준비를 하는데요. 매년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종로구 자전거 어머니 봉사회의 구정미 회장입니다.
네, 3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떡 썰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떡국
나눠 먹기 하고요. 경복궁 같은데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죠. 우리 가족끼리는 뭐 그냥 수년 동안에 같이 해오고 이랬지만 다문화 가족은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다른 가족들을 맞이하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맞이하는 기분이 새로운 기분으로 서로 이렇게 하지만 오래 전부터 많이 만난 사람들 같이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서숙자 씨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며느리들이 더 생긴 기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내 며느리나 남의 며느리나 똑같아요. 맛있게 간 맞으면 돼요. 아예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솜씨를 발휘했는데요. 베트남에서 온 전민정 씨입니다.
2년 전은 그냥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어머니랑 하고 남편하고 내섬했어요. 아, 따뜻한 마음을 받아 죽겠어요. 가족과 함께 같이 추석 참 재밌다고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추석 맞이 준비를 하면서 고향의 추석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딘티투이십니다.
만충토라고 먹어요. 그 중국 식처럼 그런 안에 돼지고기도 넣고 땅콩도 넣고 많이 넣어요. 송편처럼 이렇게 한 가지만 넣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로도 만들어요. 네, 고향 보고 싶어요. 한국은 그냥 시부어머님 집에 가서 밥 차려 먹는데 베트남에서는 축제도 많이 하고 재미있어요.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어요.
네팔에서 온 자이한테 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지만 송편은 처음 만들어봅니다.
오래됐어요. 10년 넘었네요. 우리 만드는 거 안 이뻐도 맛있게 드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고 외로했지만 그래도 가족 생각나도 재밌게 보내고 저기 건강하고 추석 잘 보내세요.
한편 이번에 만든 송편은 행사에 함께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탈북 대학생들과 지역 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의 황정임 봉사단장입니다.
탈북 대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을 한 25명 저희 대표님이 이제 지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반찬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의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 김장 때 해서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런 걸 누리지를 못했는데 거의 탈북 학생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오잖아요.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왔는데 너무 좋아하죠. 남쪽에 있는 같은 혈육이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리지널 손가락 표현이에요. 강원도도 여기를 딱 만들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의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 조치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전 세계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성명을 냈군요.
네. 그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 노트 7을 구입한 이용자들은 가능한 빨리 그 기기의 전원을 끄고 신제품으로 교환하라는 성명을 어제 내놨습니다.
네.
새 휴대폰이 공식적으로 출시된 국가는 10개의 나라지만 여러 방식으로 구매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있는 갤럭시 노트 7 사용자들에게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출시됐던 이 갤럭시 노트 7은 방수 기능 등 첨단 기술로 화제가 됐다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발화 문제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네.
미국과 호주 항공사에서도 갤럭시 노트 7의 기내 충전과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한국 증시가 휘청거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북한의 핵실험도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바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장 네. 큰 부분이 갤럭시 노트의 리콜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전날보다 7% 가까이가 급락해서 2000 아래로 내려갔고요.
예.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하루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 상당히 증발했습니다.
예.
한국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결함과 관련해서 초기 리콜 조치로 좀 호응을 얻는 듯 하다가 각국과 삼성전자 자체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지면서 다시 그 일파만파로 그 영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요즘 한국 경제에 이래저래 악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주에서 대규모 벌초 행사가 진행됐다고요?
네. 뭐 경주는 신라의 천년 고도입니다. 도심 곳곳에 30여 개의 대릉, 큰 묘가 왕릉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 곳곳에 또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서 역사 문화 도시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 왕릉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벌초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올해는 지난 토요일인 10일 3천여 명의 관광객 또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형식으로 신라 임금 이발하는 날 벌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을 참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벌초는 뭐 명절 때마다 조상의 묘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거대한 규모의 왕릉 벌초에 참여한다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해에는 그 첫 행사가 있었는데 단일 네.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1,000명의 인원이 벌초를 했기 때문에 기네스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7월부터 이 외부로 온라인상에서 참가자 접수를 받았고요.
네.
3,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벌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초 전에 뭐 왕의 행차라든지 사신 영접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할 수 있는 어떤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네.
왕의 묘를 사회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경주 왕릉 벌초 행사. 말씀하신 대로 한국 고유의 그런 미풍양속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문화 행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추석 명절 또 다른 분위기가 한편에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그 추석 인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요?
네네. 지난 주말부터 여행을 떠나는 추석 연휴 여행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짐가방을 붙이는 수속대에도 출국 심사가 진행되는 출국장 앞에도 길게 줄을 선 모습에 그 추석 분위기가 주요 뉴스로 등장했는데요.
네.
사실 추석의 공식적인 연휴는 수요일부터입니다. 추석 앞날인 14일과 하루 뒤인 16일까지 이렇게 사흘간 있지만 그 뒤로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오늘과 내일 뭐 오늘 내일 정도 휴가를 낸다면 앞에 있는 주말까지 해서 길게 아흘에간 추석 연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여행을 나선다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뉴스를 통해 계속 소개가 됐습니다.
뭐 명절에는 고향 앞으로 이 말이 이분들에게는 이제 명절에는 해외로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요즘.
고향 대신에 세계 휴양지로 여행지로 뭐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아졌는데요.
네.
그 올 추석 명절의 해외 여행객 지난해에 비해서 한 21%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18일까지의 해외 여행객은 98만 6,300명에 이르고요.
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여행객 행렬까지 포함하면 무려 140만 명이 추석 전후로 해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길게 사용할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9일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해외로 주로 어디로 나가십니까?
가까운 곳은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여행객이 많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45%가 늘었다고 하고요. 홍콩이나 중국으로 향하는 여행객도 지난해에 비해서 60%가 더 늘었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 테러 여파 때문인지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와이 등 미주 지역으로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특징이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금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은 16만 4천여 명, 운항되는 항공기는 하루 898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고가 도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뭐 1960년대, 70년대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 100여 개의 고가 차도가 건설됐었습니다.
예.
어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면서 뭐 교통신호에 상관없이 멈춤 없이 달릴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도로로 여겨졌었는데요.
네.
언제부터 이런 도로가 도심 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빠르고 편리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지금은 사람과 도시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네.
한강이 기적의 어떤 상징이라고 불렸던 이 서울 도심 속의 고가도로, 지금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역 앞에 있던 고가도로가 이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공원으로 바뀌고 또 철거해서 주변 환경을 환하게 하는 곳도 있고요. 이 고가도로에 기둥이 서 있던 곳에는 버스가 달릴 수 있도록 버스 전용 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역 고가차도처럼 26개의 고가차도가 지금 철거가 된 상태고요.
네.
앞으로 또 주민들의 민원이 더해진 곳, 철거가 결정된 곳도 8개가 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작성하는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 명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공화기관과 언론 개발 투자 펀드가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공화기관과 언론개발투자펀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정부의 개방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원칙은 러시아가 진흥시켜야 할 것이지 박해할 사안이 아닙니다. 러시아 당국의 조치 이후 국제공화기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며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러시아 담당 세르게이 네키틴 국장은 이번 조치는 러시아 국민들과 민간단체들이 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5년에 제정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 단체 법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국가의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러시아에서 활동이 금지됩니다. 러시아가 만든 이 금지 단체 명단에는 미국의 내셔널 데모그라틱 기관과 민주주의를 위한 내셔널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과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단체와 활동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